이전 이야기 참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요, 느헤미야는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을 수도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어하기 위해 인구 재배치를 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요, 공동체 회복을 위한 헌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 성전과 이 성벽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벽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 갔다고, 다 갖추어졌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외형적인 부분만 채워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시가 세워지고 또 도시가 어떤 그 구실을 감당하려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은요,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지만 사람들이 살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크고 넓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살 만한 환경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집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이 살 만한 그리고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꺼려하였습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살수 있는, 다시 이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이제 외형적인 부분들은 갖춰졌지만 막상 들어가서 살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가 살기를 꺼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이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그리고 거룩한 성으로서의 그것을 감당하려면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금식하며 노력했던 이유도 단순히 성벽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하도록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외형적인 부분만 채워지는 것이나 이 안에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들이 느헤미야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성전이 있고 성벽이 아무리 든든하게 세워진다 할지라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인구를 재배치하게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만, 이곳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거주해야만, 함께 살아야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느헤미야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듣고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제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언약을 세우고 이제 언약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세워지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은 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살 만한 환경이 안 되는, 여건이 안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재배치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행정적인 군사적인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제 식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사하는 장면 가운데 누구와 함께 식사하냐면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들과 함께 식사를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아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곳,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 그것을 지도자가 먼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황폐한 이 땅, 아직 사람들이 살만하지 못한 이 땅 가운데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보스와 리더의 차이를 아십니까? 보스와 리더. 얼핏 보면요, 보스와 리더는 그냥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그냥 우두머리로서 그냥 높이 있는 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보스와 리더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보스는요 어떤 사람들을 이 몰아서 가는 사람을 보스라고 얘기하고요, 리더는요 함께 있는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보스는요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리더는요 함께 갑시다 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지도자들은요 아마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땅, 그 땅에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도자들만 이 땅에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 땅 가운데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들어오는 이 구절이 있습니까?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읽었던 부분 중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은 백성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다. 여기서 혹시 들어오는 단어가 있나요? 저는 보면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 그리고 10분의 1, 이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근데 이제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말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뭐 주석도 보고 했는데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10분의 1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에서 본문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요 이 자신들의 모든 결정권들을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인구 제비치로 인한 문제를 이 사람의 주관대로 결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제비를 뽑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의 장면들이 있겠지만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배분하는 분배하는 그 일들 분배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정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요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주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하고 있는 곳, 이곳은요 집과 생계수단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지만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순전하게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옮긴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임지이동을 3번 정도 했습니다. 사역지를 3번 정도 옮겼는데요. 사역지를 이동할 때마다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이 환경에서 또 일들을 펼쳐나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혀 모르는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그리고 이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막 신도시가 생성되는 신도시가 막 지어지는 곳에 가서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대구에 있을 때는 막 저녁에도 막 불빛이 많이 있고 막 밝았는데 그곳에 가니까요. 저녁 9시 되니까는 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봤던 불이 뭐냐면 슈퍼마켓 간판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음이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 앞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 앞에 백화점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옮기고 나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로등 불뿐만 몇 개 있고 슈퍼마켓 간판 네 글자 무슨 무슨 마트 그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이 마음들 내가 괜히 왔나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아마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 거주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변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 제비를 뽑아서 선택되었으니까 가면 되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제비에 뽑힌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거주하였고 10분의 1이 제비 뽑아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땅에 자원하면서 살기를 결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 보면서요 그 해병대가 생각났습니다. 보통 해병대는요 자원 입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병대에 갑니까? 이왕 군대 갈 바에 좀 더 힘들게 어렵게 제대로 군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병대에 지원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갈 바에 좀 편하고 좀 쉬운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이왕 한번 가는 그 이제 멋지게 군생을 해보겠다고 그리고 힘들게 한번 군생을 해보겠다고 이제 해병대에 지원합니다. 힘든 것을 자처하는 것이죠. 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왜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땅입니다. 만만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무리 마음 먹더라도 막상 현실 앞에 부딪히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싶은 그 땅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자원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나갔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갔다는 것은 오늘 본문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모습을 보면 어떤 일들을 보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자원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등부 교사 모집을 광고를 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교사 모집을 하면서 제가 찾아가진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함께하는 분도 많지만 또 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냥 광고를 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두 분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계속 중등부에 대한 마음이 생겼대요. 아,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광고가 나와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전화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나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그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 자원이라는 말을 이제 좀 찾아봤는데 이 자원이라는 말은요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우리 표현을 하면요 즐겁게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꺼리낌 없이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생하겠지만 즐겁게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재배치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이 제비 뽑기에 걸린 사람들인데 이들은요 자신의 가문이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된 줄 알고 예루살렘으로 재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4절과 6절을 보면요 유다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 이 베레스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 베레스 자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용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사라는 것은요 이 대적들을 막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군사력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목적이 이 방어와 전투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요 예루살렘을 방어하는 것과 이 전투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중에 이 군사력을 갖춘 이 베레스 자손 468명이 이 제비뽑기에 걸렸습니다. 뽑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인구를 계수할 때는요 이스라엘 풍습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 계산해서 그 인구 계수에서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스 자손 468명은요 한마디로 남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이 468명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뽑혔다는 것이죠. 이어서 7절과 9절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중에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928명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시그리 아들 요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이란 말은요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지위에서 감독이 아니라 백성의 이 대표자로서 리더자의 역할로서 그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순수하게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제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는 이제 제사장 가문의 명단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스라야, 아다야, 아마세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수가 8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다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을 소개하기를 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장은요, 가르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이 아다야 가문의 242명은요, 이들의 제사장은 이 가르치는 일들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마세가 나옵니다. 이들은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떤 용사냐면요, 성전에서 어떤 거룩한 직임을 수호하는, 이것을 책임지는 제사장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수가 128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가문에는요, 스라야에서 882명, 아다야에서 242명, 아마세에서 128명, 그래서 총 1192명의 사람들이 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레위 가문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가문 중에 제비 뽑힌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삿부대와 요사밧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요,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말하는 것은요, 어떤 뭐 건물 유지 보수, 청소 뭐 이런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우리 교회로 표현한다면 관리위원회 역할이겠죠. 여러 가지 교회적인 여러 가지 이 성전에 필요한 부분들, 보수하는 역할들, 청소하는 역할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따냐라고 나오는데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니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일종의 감사를 찬양하는 어떤 성악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 가문 중에 이 제비 뽑힌 사람이 284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성전 문지기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왕의 수하에서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분의 1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절부터 24절까지는요, 그 명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제비 뽑기에 뽑혔던 사람들의 섬기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지파에서, 다양한 가문에서 선발되었는데 그들의 일은요, 다 달랐습니다. 다 다른 일을 감당했습니다.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이 있었고요. 용사로서 군사적인 일을 감당하는 가문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의 안과 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성문지기, 그리고 왕 곁에서 유다를 변호하는 등 아주 다양한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우연히 뽑힌 것 같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여기 나오는 백성들도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참 다양한 사람들, 그렇지만 다양한 일들의 많은 사람들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 가문의 성향에 맞게 사람들을 뽑으시고 세우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그 누구도 소홀히 될 수 없으며 남들에게 일들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주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이주했다, 이 사실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떠올랐는데요. 먼저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키는 지도자들, 제비를 뽑았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며 거주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에 감동하여 자원함으로 거주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거룩한 성 예루살림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헌신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갈급한 마음,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구석구석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은요, 사역위원회를 섬겼습니다. 사역위원회를 섬기면서 구석구석을 다 보게 되었어요. 뭐 주방, 주차, 라파, 오병이어, 그 외에 뭐 도배봉사,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손길들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채우기가 정말 쉽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안에서 섬기는 분들이 탈진을 많이 합니다. 뭐 주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습니다. 매주 뭐 더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차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좀더 빼주십시오. 조금만 더 이동해 주십시오 하면은,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말한 분도 있고요. 반응하지 않고 침 뱉는 분도 계셨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그것을, 그런 일을 당하지만 못 떠나요. 왜요? 떠나면 없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겪지만 섬김에 나아갑니다. 지금 제가 교육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하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교사로서의 섬김이 많이 필요한데 여기 또한 잘 오지 않습니다. 왜요? 힘들거든요. 아이들의 장단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오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 내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순장의 역할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도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섬기는 거 힘듭니다.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누가 섬기겠습니까? 다 하기 싫다고, 다 힘들다고 떠나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내가 중등부가 힘들다고 떠나면 누가 올까? 누가 할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물론 그 자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만났던 아이들, 제가 지금 목양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 마음의 상처 누가 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역하면서도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떠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인간적인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포기한다면, 그럴 때마다 내려놓는다면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공동체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명을 내어주셨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견딜 수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값진 교회가 필요하다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라면, 때로는 이 표현이 좀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직분자 선출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에 선택된 사람들이라면, 또 이런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포기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지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희생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신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 11장 2절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다, 백성들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보면요,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자들은요,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지도자의 역할, 아니면 선택된 사람, 아니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곳,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